예, 사무엘기도 이제 종반에 다다라갑니다. 학원도요. 19장 25절에서 31절 다윗과 므피보셋입니다. 므피보셋은 사울의 손자죠. 다윗이 돌아가는 길은 복잡한 일 투성이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전장에서 죽고 돌아가는 일이니 뭐 마음마저도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므피보셋이 다윗이 떠날 때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윗이 돌아올 때 므피보셋이 임금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묻죠. 26절 므피보셋아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가 변명합니다. 28절 그런데 그는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 같으시니 임금님께서 좋으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30절 왜 그 일을 다시 꺼내 이야기하느냐. 내가 한번 결정했으니 너와 치바가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바에게 그 종이 그 다윗이 떠날 때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치바에게 므피보셋의 재산을 주었는데 다윗이 그걸 이제 너희 둘이서 나눠 가져라 라고 합니다. 어쨌든 므피보셋은 그런 것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건졌는데 뭐 재산을 좀 빼앗긴다고 당장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변명이든 가능하지만 어쨌든 므피보셋이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아무래도 그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만 다윗은 이 므피보셋을 그냥 이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다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9장 41절에 44절 유다와 이스라엘. 자,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임금으로서의 권위에 어쨌든 흠집을 입히죠. 아들이 직접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다윗의 권력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본 것이죠. 그러한 인식은 결국 열두 부족을 하나로 묶어줬던 유대감의 약화를 가지고 오고 그것은 이제 현실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수도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벌써 싸웁니다. 42절에 43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임금에게 나가 말하였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열 지파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지칭하는 단어가 미리 여기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저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 집안 사람들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모든 부하는 그와 함께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너희가 화낼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엇을 얻어먹기라고 했단 말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슨 선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 라고 이제 벌써 이 분열의 모습이 보이죠. 대단히 유치해 보이지만 나를 운명을 바꿔놓는 분열의 단초라고 보아야 되겠죠. 결국 이러한 분열은 봉합되지 못하고 후에 가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되죠. 20장 1절에서 22절 세바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다. 결국 벤야민 지파를 포함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열 지파의 분열은 반란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절에서 2절 그 즈음 어떤 무례한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벤야민 사람 비크리 아들 세바였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도 없고 이사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크리 아들 세바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임금을 충실히 따랐다 라고 합니다. 반란 가운데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다윗은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서 궁에 남아있었던 후궁들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들을 범했기 때문이죠. 3절 임금은 자신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감시병이 지키는 집에 가두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었으나 그들에게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갇혀 지냈다. 이미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다윗은 반란에 대한 진압을 장군 요압에게 이 세바가 반란 일으킨 그 위의 이야기요. 그 진압을 장군 요압에게 맡기지 않고 아마사에게 맡깁니다. 4절 임금이 아마사에게 알렸다. 그들은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데려오고 그때도 여기 대령하시오. 아마사는 압살롬의 장수였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장수요. 사무엘 하권 17장 25절 앞전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내세워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아마사는 이스마엘인으로서 이트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트라는 요압의 어머니 치루아의 자매인 나아스의 딸 아비가일과 혼인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사를 등용한 것은 반란 세력을 다시금 자신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다윗의 의도도 있었고요. 그 아마사도 반란군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이제 포용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분열된 세력들 하나를 모으겠다는 것도 있었고 동시에 거기에 덧붙여서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장군 요압에 대한 견제이기도 했습니다. 요압을 계속 쓰니까 요압이 일은 잘하는데 계속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요압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날로 치솟아 오르자 요압을 그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명을 받던 아마사가 약속한 길을 넘기자 사흘 안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아비사이를 부릅니다. 아비사이는 요압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이죠. 다윗은 끝까지 요압을 무시하고 다른 형제를 부른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요압입니다. 10절 그런데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를 땅에 쏟아지게 하니 그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사이는 비크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라고 합니다. 이 아마사마저 요압이 이렇게 처리해버립니다. 자신의 견제형 아마사를 처단하고 그리고 반란도 진압합니다. 22절 그 여인이 가서 온 백성을 지혜롭게 설득하니 그들이 비크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읍을 나와 흩어져서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임금에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요압의 공이 또 하나 늘어났죠. 이게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던 그 근심으로 다윗이 요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엘 개학원에서는 다윗이 어쨌든 인간적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압을 다윗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사울이 늙어가면서 전장에서의 활약이 줄어가고 다른 장소를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임금이라더라도 그러면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반대로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전성기가 지나고 늙어가면서 왕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요압이라는 인물이 다윗이 전성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임금을 넘어서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요압을 아주 증오하게 되죠. 그래서 세바의 반란은 부족들 사이에 잠재했던 이 적대감과 한 통치자 밑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통합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족들 사이 적대감과 불완전성은 결국 남북의 분열로 이어지죠. 결국 이 어떤 부족들 사이에 그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유다 지파만 많은 혜택을 받고 뭐 아까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나머지 열 지파는 제 똑같은 어떤 공평한 그런 혜택을 그 다윗 왕국 아래에서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열이 이어지는 거죠. 아무리 지파들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그 어떤 뭐 권력이라든지 재물을 나누게 되면 그 안에서는 잡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불공평이 이런 잡음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죠. 20장 23절에서 26절 다윗의 대신들이라고 해서 다윗의 신하들을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장수가 있고요. 23절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요압이 여기서 언급이 되죠. 그리고 부역감독관이 나옵니다. 24절 아도람은 부역감독이고 성전사제도 있습니다.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라고 해서 대사제는 한 명인데 계속적으로 두 명이 이렇게 병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독과 에브야타르가 이 사제 직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두 사람이 계속 대립관계에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결국 나중에 에브야타르가 쫓겨나게 됩니다. 중앙으로 집중된 정치체제를 볼 수 있죠. 임금의 군대를 거느리기 위한 그 장수가 있고 정규군이 생겼고 이제 백성은 임금의 재산이 되어서 임금이 원하면 언제든 노역에 참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하기 위한 부역감독관, 아도람이라는 부역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중앙으로 집중되죠. 성전을 통한 제2의 집중화를 통해서 백성의 정신마저도 하나로 모으고자 시도하는데 전형적인 왕정의 모습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윗의 대신들을 소개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12부족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왕정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21장 1절에 14절 기근과 사울 후손들의 처형. 자, 이제 다윗 시대에 기근이 드는데 그 이유가 사울 집안 때문이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1절 다윗 시대 연이어 세해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음성으로 이걸 들었다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진짜 하느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인간의 욕심이 사실은 하느님을 가린 상황이죠.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야 된다, 주어야 된다라고는 답을 내리고 다윗은 그들을 불러서 보상에 대해서 묻죠. 기브온 사람 불러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이제 한편에 이제 짜여진 각본인 겁니다. 6절,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선택자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저희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의 작전이죠. 임금은 사울의 후손 7을 찾아서 넘겨줍니다. 8절, 임금은 아야의 딸 리츠파가 사울에게 낳아준 아들 곧 아르모니와 므피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미칼이 몰라 사람 바르질라이의 아들 아드리엘에게서 나와준 아들 다섯을 붙들어다가 라고 얘기하죠. 결국 이제 다윗과 미칼은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던 사이에서 이제는 철저한 원수가 되어버리죠. 미칼은 사랑했던 두 번째 남편과 생이별을 했죠. 다윗 때문에 생이별을 했는데 이제는 생때 같은 아들들마저 다윗이 다 죽여버립니다. 기근이 원인이 되어서 다윗이 사울 집안의 남자들을 죽도록 넘겨주었지만 아무래도 그 이유가 그것만이라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결국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았던 므피보셋도 여기서 정리를 하죠. 넘겨주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왕권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사울 집안의 남은 남자들을 기근을 핑계 삼아서 정리를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윗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 요나단의 아들들을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이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한 것이죠. 다윗은 이 살인의 뒷수습을 위해서 뒷말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금 좋은 일을 하는 척합니다. 11절에서 12절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츠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기라스 주민들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져왔다. 14절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벤야민 땅 첼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무덤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자기는 사울과 요나탄은 무덤을 갖다 잘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서 이런 학살의 어떤 뭐 뒷수습을 하는데요. 어쨌든 다윗이라는 인물의 그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왕이라는 권력을 집중해서 받았을 때 인간이 어떻게 부패하는지를 갖다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패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무엘 학원 마무리하고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